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이사갈의 영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사갈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이름입니다. 나중에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 그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 몰랐고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요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클랜드 한인 목회자들로 구성된 오한협 그 단톡방에 원처치에서 올린 기사글이 떴어요. 속보 이렇게 해가지고 3월 3일부터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해제, 5일부터 전 세계 뉴질랜드인 무격리 입국, 그런지 좋은 소식이 떴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목사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세상이 오나요? 저는 그 댓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체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세상이 이제 오나요? 위기가 끝나고 문제와 걱정이 없는 시간을 이제 우리가 맞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누가복음 17장 26, 27절이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여기 나오는 인자라는 말은 영어로 son of man,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유명사처럼 취급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인자라 부릅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하나님 아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언제요? 성육신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에도 노아의 때, 몇천 년 전 노아의 때 일어났던 것처럼 될 거라는 거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이제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드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 결코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는 노아의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질서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먹고 마시거나 이 결혼이나에 대해서 결코 반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제정하신 분이고 이것을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삶 가운데 심각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지금 형성되어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살고 있던 그대로 사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 노아의 때에 그 모습을 잠시 알 수 있는 한 구절이 창세기 6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어느 분 보시게요? 하나님 보시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런 현상이, 이런 타락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둠이 있으면 바짝 긴장하면서 사는 것이 합당한데 그때 노아의 때 사람들은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날에 파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당일날. 자, 이어서 28절 누가복음 17장 28, 29절 잠시 보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은요, 인류 역사에 분명히 있었던 사실입니다. 어느 일정한 하루, 특정한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지역들을 초토화시킨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소돔이라는 도시를 잿더미로 만든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까지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상거래하고 사업 추진하고 장사해서 남기고 농사 짓고 자기 가족이 살 집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을 망치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도. 이런 것들, 이런 행위들 잘못된 것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들의 삶에 죄악이 잉태되어서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도 어제 살았던 그 삶을 심판이 일어나는 당일에도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돌이키지 않고. 이것이 큰 실수라는 것이고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 재림할 때도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이것이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는데요.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쉼이 무거우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그분의 속성과 성품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심이 크신 분이에요. 기다려주셨습니다. 저는 수백 년을 기다려주셨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인 사람들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감정과 의견과 뜻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살던 삶, 10년 전에 살던 삶,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 보십시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것은 예수님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 시대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요. 노아의 시대에 그랬듯이, 롯의 시대에 소돔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 세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내가 다시 이 땅에 이 지구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때가 재현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세대 삶을 송두리째 뒤엎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만 제외하고는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노아의 가족 몇 사람만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드러내실 때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무감각하게 그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출산 예정일을 알려주세요. 보통 그 계산을 뭐 그분들도 정확하게 뭐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최종 생일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해서 거기다 280일을 더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 의사 선생님이 대단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예정일을 알려주는 것 생각하지만 최종 생리일로부터 280일을 경과한 그날을 출산 예정일로 알려줍니다. 사람과는 달리 다른 동물들은 그 임신 기간이 각각 달라요. 사람보다 아주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머니 쥐 같은 경우는 동물 중에서 가장 임신 기간이 짧아요. 임신하고 난 다음에 12일이 경과하면 출산합니다. 엄청 빠릅니다.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 또 길어요. 임신하면은 출산하는 데까지요 665일이 걸린답니다. 사람과 비교해서 두 배 이상의 그 임신 기간이 요구되죠. 사람은 평균 임신 기간이 있습니다. 280일 또는 우리가 40주 정도로 추정하죠. 임신 후에 약 40주가 지났을 때, 280일이 지났을 때 출산을 기대하죠. 임신 여성이 1년 이상 임신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6년 8월 달에 중국의 한 여성이 임신한 지 무려 1년 6개월 만에 출산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중국은 이런 기록을 많이 세웁니다. 이렇게 늦은 출산은 예외적인 경우예요. 대부분의 임신 여성은 40주 또는 280일 정도 지나면 그 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주 조금 빠르거나 아니면 늦거나 그리스도인들은 출산 예정일을 받아 놓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우리 세대는 이 사실에 눈 감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출산 예정일을 받아 놓은 사람들이다. 물론 의사가 정해준, 알려준 출산 예정일 날짜에 출산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뭐 하루가 빠르거나 일주일이 빠르거나 하루가 늦거나 또 2주 늦거나 대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2주 내로 출산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예정일 기준해서 한두 달 가까워 가면은 임신부나 그 가족이나 남편 모든 일상에서 이전과 다르게 준비하는 마음을 유지하죠. 출산일이 임박했는데 스케줄에 고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예외적인 경우예요.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4월 31일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근데 28일이 되었어요. 그때 예정일로부터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그 임신하신 부인이 그 전에 자기 취미가 뭐 등산 마니아라고 해봐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뭐 이렇게 그 등산에 대해서 연구하고 주말 되면은 꼬박꼬박 큰 산 작은 산 다 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이제까지의 등산을 차지할 거예요. 아, 이틀 남았는데. 집 밖에 주위 공원을 천천히 걷는 정도로 만족할 거예요. 등산 장비 챙기지 않습니다. 이틀 출산 예정일 두고 있는 임산부는요. 제가 목회자로서 또 이 주님의 오실 날을 소망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 눈에 비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출산 예정일이 영적인 출산 예정일이죠. 이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미리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 55절 말씀이요. 주님께서 여기는 책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지형과 날씨를 기준해서 서쪽 하늘에 구름이 일어나요. 그걸 보면은 보통 유대인들 사이에는 틀림없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소나기 한바탕 내리겠는데 서쪽에서 구름이 보인다는 것은 지중해 쪽에 그 바다에서 생성된 물기를 머금고 오기 때문에 그 소나기의 원인이 돼요. 정확하게 맞아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서 아 오늘 엄청나게 덥겠는데? 라고 말하면 과연 그대로 더운 날씨가 시작돼요. 왜? 이스라엘 남쪽 또는 동남쪽에서 불어오는 사막 열풍이 작물을 말릴 정도로 태울 듯한 열기를 동반했거든요. 맞습니다. 짝했어요. 56절에 주님께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갈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갈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라 이 말은 꾸짖는 말입니다. 안 좋은 말입니다. 위선자라는 말이죠. 두 얼굴을 가진 자들아 이 말이에요. 아주 크게 질책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 위선자들아라고 말을 써서는 안 돼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이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강한 용어예요. 위선자는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선한 행동으로 하다가 이 사람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부인이나 아이들을 폭언하고 폭행하고 이렇게 일삼는 사람. 밖에서는 선한 사람으로 집에 와서는 형편없는 사람, 두 얼굴을 가진 사람. 이걸 위선자라고 해요. 주님께서 이 단어를 쓰신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위선자, 이 단어를 써요. 왜 주님께서 이 강한 질책의 말씀을 단어를 쓰실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언약 백성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지 않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과 밖이 다른 삶을 사는 위선자들이라 불렀던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지적하면서 이 문맥 가운데 이런 책망을 하셨나 하면은 자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천지의 기상 아까 그랬잖아요. 서쪽에서 구름이 확 끼면 지중해서 오는 그 물기를 먹으면 먹구름이 이제 소나기를 뿌리겠군. 맞았단 말이에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땅과 하늘의 그 표면에 생기는 자연현상인 날씨에 대해는 잘 해석하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무엇이 되고 있는지를 아는 분별력이 이토록 없느냐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씨 예측은 생업활동에 중요하죠. 그래서 늘 날씨 예측에 이들이 민감했습니다.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문맥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사는 시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생업을 영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대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 오셨다니까요. 이 땅을 창조하신 그들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셨다니까요. 자신들의 영혼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이분을 인식하는가 못하는가, 이분을 분간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구름이 이제 소나기 몰고 오겠군. 동남풍이 부네. 덥겠는데, 일하기 힘들겠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뭔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열기를 동반한 그 동남풍으로 인해서 더운 날씨, 농사를 하는 게 힘들죠. 오늘 땀 좀 흘리겠는데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혼이 걸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하늘의 기상과 날씨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의 그들 가운데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 위선자들아! 2000년 전 주님께서 성육신하여 자신의 모습 드러내신 사건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오심, First Coming. 그때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죠.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주님께서 우리 세대를 향해서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 세컨 카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세대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주식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눈을 부라리고 있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던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 관심 갖지 않았듯이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인류가 존재한 이래 가장 규모가 큰 거대 사건, 이게 주님의 오심입니다. 이것이 너무 작은 관심거리에 불과해요. 그리고 정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설교가 아니고 그냥 티칭에 들어간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한 15분 동안은 티칭이다 생각하고요. 외우려고 하는 자세로 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키 구절 하나를 주십니다. 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 24장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 8절은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환난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 늘 문맥 가운데 그 말씀을 살펴야 되는데 이 8절의 문맥은 3절이에요. 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자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제자들이 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8절에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했고 그 3절과 8절 사이에 있는 네 구절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 당신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징후, 신호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주님의 대답이 4절, 7절이고 그 결론이 8절입니다. 가장 먼저 당부하는 것은 4, 5절 말씀입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의 미혹, 세상 끝에는 재림하실 때 무슨 징조, 징후, 신호요? 사람의 미혹,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엄청날 거라는 전제를 깔지 아니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사는 것, 이거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합당한 태도가 아닌 가운데 지금 사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 가장 경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계셨더라면 이런 말을 덧붙였을지 모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특히 유튜브를. 자, 6, 7절에 이런 내용이 더해집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것이며 이 전쟁 소문이 모든 사람들의 귀에 자주 들릴 것이다 이 말이죠.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것,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이렇게 군사작전을 시작한 것, 이거 국제사회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것, 누가 보면은 이 동일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역병, 코비드가 그 중에 하나인데 지금 다가올 역병은요, 이 코비드는 이 재난의 시작이지 재난이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끝에 있을 주의 임하심,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런 의문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세상 끝에 있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라고 이런 현상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2000년 동안 전쟁이 있었잖아요. 계속. 역병도 있었잖아요. 지진도 있었잖아요. 굶주림, 기근이 없었던 데가 있었어요. 2000년간 인류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규모로 늘 있어 온 것인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임하시는 징조이다. 그래서 이 퍼즐을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70년 전에 살았던 유럽 사람들,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돼서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고 그래서 건물이 파괴되고 그런 아주 쑥대밭이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먹을 것도 없고 전쟁 때문에 위생이나 이런 것이 형편없어져서 그때 역병도 많이 생겼고요. 당시 그때 살던 사람들, 70년 전에 살던 사람들, 2차 세계대전 4, 5년 진행되는 동안에 주께서 임하시는 세상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 참 많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7절까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구나. 주님 곧 오시겠구나. 지금도 전쟁 계속되어지고 있고 기근이 없는 때가 없었고 지진은 어느 곳에서나 많이 발생하죠. 그럼 주님께서 의미 없는 말을 남발하신 것인가? 아닙니다. 중요한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소중한 하나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것이 8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 단어 재난의 주님께서 언급하신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나라와 나라끼리의 격돌, 기근, 지진들 이것이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재난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재난 디제스터 catastrophe, 뭐 그냥 뭐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시작, 이런 단어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우리 성경의 번역 가운데 정말 불만이 많은 곳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재난의 시작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을 그냥 가볍게 번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요, 오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딘, 오딘의 시작입니다. 이 헬라 단어가 이게 단수가 이게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디니 시작이니라. 그것도 복수로요. 오디논 복수로. 자, 그러면 오디니란 단어가 무슨 뜻일까? 아이 낳을 때 고통이란 단어입니다. Pain of childbirth. 아이 낳을 때 고통의 시작이니라.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단어를 택하여 전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음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단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캐주얼하게 우발적으로 생각 없이 선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라끼리의 격돌,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 역병, 이 모든 것은 임신 여성의 아이 낳을 때 고통들의 시작이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의 진통이 아니라 여러 번 있을 것인데 지금 나라와 나라끼리 격돌하는 것은 진짜 진통에 들어갔을 때 그 입구에 있는 그 부분이지 실제로 환란의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신 여성은 이 8, 9개월 동안에 예정일이 다가오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불편을 겪잖아요. 3개월이 지났을 때도 헛구역질 있고 뭐 5, 6개월 지났을 때 발이 붓기도 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7, 8개월이 지나되면 밤에 돌아 눕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정일이 되면은 그 앞에 있었던 7, 8개월간의 불편과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다고요. 예정일이 되면은 예정일 가까이 돼가지고 진통이 시작되면은 진통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출산까지 거기에 그 24시간 아니면 10시간 그것은 처음 아기를 낳는 경우에 초산인 경우에 평균 소요시간이 9시간에서 19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가자마자 낳았다고 하는데 가자마자 낳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쨌든 진통이 있었고 이 진통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아이가 나올 때까지 고통의 빈도가 점점 빨라지고 고통의 강도가 점점 세워져요. 다시 말해서 자주 더 고통이 찾아오고 그 고통의 정도가 아이가 출산하기까지 점점 더 강해져요. 마지막 때의 징조는 임산부가 아기를 해산할 때 고통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면서 고통이 찾아오는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이 재난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이런 역병이라고 할까요? 전염병이라고 할까요? 전쟁?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격돌, 나라끼리의 전쟁, 지진. 보세요. 지진은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바로 그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그 인자의 때 주님께서 모습을 드리는 바로 그 때가 되면은 지진의 발생 빈도와 지진의 규모, 리히터 스케일 규모는 점점 많아지고 점점 커질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지진들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개인에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출산 예정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에 눈 감고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기근은 역사적으로 있어 왔지만 뉴질랜드 사는데 목사님 우리가 기근을 걱정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서 이 기근이 발생하고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식품비가 올라가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2021년 10월 16일 기준에서 영국 자선단체 기아 프로젝트 헝거 프로젝트에 따르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6억 9천만 명의 사람들이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린다고 해요. 6억 9천만 명.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지속적인 만성적인 굶주림 가운데 하루하루를 맞이한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2021년의 이 통계는 우리는 지금 못 느끼거든요. 매일매일 먹는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 빼야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근을 말씀하셨을 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착념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기근이 전 세계에 지금 20%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내가 받는 이 월급 그러니까 4,000불 월급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 있잖아요. 구매력 이것이 20분의 1로 줄어들면 어떡해요? 5,000불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이 250불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5,000불 수입이 있는 사람이 250불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살아가겠어요? 기름값, 식료품, 렌트비 전부 다이가 250불밖에 없어요. 그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기근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영적 준비? 전염병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오미크론, 또 여기에 또 변종이 생겨서 스텔스. 이것은 고통의 그 산통의 시작이라고 했거든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소리를 지르면서 아픈 게 아니에요. 아 하고 작은 신호가 온 거지. 정작 고통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오는 전쟁의 때를 준비하자고 제가 그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인종 간의 갈등, 20, 30년 전에 우리가 뉴스에서 듣지 못했던 젠더 간의 이슈 정복되고 더 커져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이 팬데믹을 종식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기가 지나갔으니 별 문제 없이 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참으로 순진한 생각입니다.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이토록 어기면서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믿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영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하는 영입니다. 나와 관련해서, 교회와 관련해서, 온 지구와 관련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영을 저는 설교 제목에 정한 것처럼 이사갈의 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사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다윗은 그가 죽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않습니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인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여전히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과 군대장관 아브넬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제해요. 이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용사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속속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12장에는 그때 다윗에게로 합류한 각 지파 사람들의 숫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역대상 12장 32절 잠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왔다, 뭐 여기 스불론 지파가 얼마나 왔다 이렇게 쭉 그 나열하는 중에 32절에 보면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 200명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그런 지도자가 200명이라는 거죠. Who understood the times and knew what Israel should do.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가 2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영을 저는 이사갈의 영이라 불렀습니다. 이들 모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맥 가운데는 어떤 분별 능력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울왕의 시대에 그의 죽음과 함께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다윗은 부분적으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토는 아직도 사울왕의 후손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갈 지파 200명은 물론 다른 지파 가운데도 이런 분별력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이 200명은 사울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을 거역한 사울의 죽음과 함께 한 시대가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것이 이사갈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분별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저 다윗이 쫓겨 다니는지, 아, 분명히 왕이 된다고 했는데, 아,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긴 했는데, 안 되나 보네. 안 되나 보네. 이사갈의 영은 일정한 시점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대를 분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진행하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물결과 관련해서 하나의 물결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분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이를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임무에 대해서 옳은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면 아주 복된 사람이겠죠. 요셉의 경우를 제가 빗대어서 잠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거주합니다. 무엇으로요? 노예 신분으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지만 모함에 걸려서 왕의 죄수들이 있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세월이 흐릅니다. 28살이 됩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하루는 고위 관직에 있던 두 사람이 옥에 갇힙니다. 아마도 왕을 독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를 밝혀내기 위해서 왕의 측근에 있던 두 사람을 임시로 감옥에 가둔 듯해요. 두 사람이 똑같은 날 꿈을 꿉니다. 다음날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하고 3일 뒤에 정확하게 두 사람이 요셉의 꿈 해석대로 됩니다. 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요.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28살입니다 이 요셉이. 그렇게 11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고위 관직자들이 왔습니다. 꿈 해석을 해줬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회복되면 힘이 있을 거니까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입니다. 여기서도 옥에 갇힐 범죄 안 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사갈의 영이 있었다면 요셉은 이 말을 안 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이 해소되어서 지금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가면, 억울하다고 해서 지금 나가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그 계획은 17살 때 꾸었던 그 두 개 꿈이에요. 그 두 개 꿈은 바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연을 더 썩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망각하도록 하십니다. 23절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요셉은 억울한 감옥 생활이 2년 더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부르심과 임무에 대해서 옳은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이 이사갈의 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안달하지 않아요. 실패가 실패로 보이지 아니하고 뭔가 장애물이 장애물로 보이지 않아요. 장애물이 있는 그때를 주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시즌을 알고 움직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지체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또렷한 어떤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지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적인 뭐라고 할까요? 집단지성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확정될 때가 많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주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는 맞는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컨펌된 그 뜻을 통해서 교회적으로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즌은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도록 거룩한 작업을 하라.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다 저는 믿습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헌신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구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로 헌신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비전교회 소속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다른 드럼 소리에, 그 다른 북소리에 맞춰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비전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이 지역교회에 향하신 그 목소리에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떠들지만 저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주님의 뜻과 합치되었으면 정말 바랄 뿐입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쟁의 공포 속에서 성경을 찾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주간 키예프에 있는 성경학회 매장에는 성경을 사기 위해 가톨릭 신부들과 목회자들이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성경 복사본까지 모두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왜요? 위기가 생겼으니까. 자,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이사갈의 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울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위기 당해서 성경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복사본까지 찾는구나. 지금 내 방에는 성경 여러 권이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 암송하라고 수십 번 외쳤는데 이사갈이 영이 있는 사람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사갈의 영과 겸손이 없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위기와 삶 가운데 큰 위기가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서 이 부딪힘이 심할 때가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늦습니다.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대신에 분주하게 그러나 공허하게 시간들을 보내요. 어떻게 되겠지? 이게 그들을 주장하는 마음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고 영적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고 심각하게 영적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 지혜롭게 활용 안 하는 사람 주목할 필요 없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도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 말을 믿어주십시오. 이사갈의 영이 있는 개인, 이사갈의 영이 있는 가정, 이사갈의 영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그 개인이 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지와 계신이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사갈의 영을 크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미 이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영을 불일듯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두려움 가운데 내 주님의 시간을 선용하게 하시옵소서. 전략적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라고 하신 기름을 준비하는 열 처녀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